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는요,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 모여 사는 도시가 있대요. 완벽한 편의시설에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의료진. 심지어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도 시속 25km 이하로 달리는 곳인데요. 참 이상하죠? 오히려 다른 지역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답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그리고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변화 없는 무기력한 일상보다는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겠죠. 결국 균형을 이루는 게 관건입니다. 넘치는 건 덜어내고 부족한 건 채워넣고 균형 맞추기 좋은 토요일 밤이에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EBS 북카페 신승훈의 목소리였어요. 라디오를 켜봐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애리조나에 이런 마을이 있군요. 진짜 돈이 좀 많은, 부유한 이런 노인들만 갈 수 있는 곳이겠죠? 네. 근데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실버타운? 이런 데서 너무 실버들이랑만 있으면 전 좀... 우울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야, 그죠? 적당한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야, 사는 맛이 날 것 같은데. 외국에 굉장히 뭔가 선진국에 사는 친구, 친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은 너무너무 재밌는 지옥이야. 이렇게. 네. 적당한.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입니다. 너무 투머치.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안 되고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그래도 한 주간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받지 말고 주말 토요일 밤 편안하게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잠시 후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과 만나볼 거예요. 자, 북카페 퀴즈 여기서 드려야죠. 아, 작은 아씨들 4명의 자매 매그, 조, 베스, 에이미 네 명이에요. 제가 지금 이름 불러드렸죠. 잠시 깜빡 조시던 분들은 안 되는데 작은 아씨들의 네 자매가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 문제입니다. 1번 에이미, 2번 조, 3번 세라. 뭔가 좀 이질적인 게 있죠. 그죠? 자, 작은 아씨들이 아닌 주인공을 맞추는 건데 소공녀가 있네요, 이 중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인디고 출판사에서 작은 아씨들과 빨간 머리엔 책 선물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과 함께 아름다운 내 자매 이야기 만나볼 겁니다. The Puppini Sisters의 Mr. Sandman. 국회의원들의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요? 현지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책도 읽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자, 이번 주에는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작은 아씨들 갖고 오셨어요. 네, 송 의원님이 그 딸부잣집의 막내시죠?
네, 딸내 딱 똑같아요.
웬일이에요. 저도 딸 셋의 막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저에게는 되게 특별해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막내한테 굉장히 많이 그 감정이입하셨죠?
에이미. 네, 제가 막내라서.
철없고 맨날 사고치고. 그렇습니다. TV에서 만화로도 했었고요. 네. 의원님은 언제 작은 아씨들 처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문고판 그 네. 책 있잖아요. 얇은 네네. 문고판 그거 읽고 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 이제 TV에서 보여주고 또 이제 그 동화책으로도 많이 나와서 그것도
네.
읽고 하여튼 뭐 여러 그 미디어를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그렇죠.
고전의 반열에 오른
예.
작품인데, 따님이 있으시죠?
네, 있어요. 예.
요거 어떻게 추천하셨어요? 어릴 때 읽어주셨어요?
그 어렸을 때왜 동화책 같은 걸로 이렇게 전집이 있잖아요.
네.
전집이 항상 있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고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읽었는데 그냥 뭐 저도 근데 이모들 다 보잖아요.
네.
비슷하니까 읽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딸이 그걸 읽을 때, 저처럼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딸 넷의 막내니까 딱 되는데,
네.
요즘은 다딸 하나, 아들 하나 넣거나 막
맞아요.
이러니까, 우리 딸이 자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감정이입이 잘안 되는 거죠. 좀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막 싸우고, 막,
하나 더 낳아줄 걸.
화해하고, 이미 늦었어요.
진짜 이책 보면서 저도 맞아, 맞아. 그내 자매 성격들이 다 다르고, 특색 다 다르고, 큰언니는 굉장히 너그럽고, 둘째 조는 뭐랄까,
활달하고,
왈가닥에
예.
좀
남자 같고.
드세고. 그렇습니다. 작은아씨들 저희도 몇달 전에 낭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 자매의 성격 이야기 잠시 했는데, 좀 작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매그, 조, 베스, 에이미, 이네 자매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이제 자신들의 꿈을 키우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그 아빠가 그 목사로 이제 남북전쟁에 나가죠. 그래서
네.
마치가의 네 자매 얘기예요.
맞아, 마치가였어.
마치가요.
네.
그래서 그 엄마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네 자매들과 크리스마스까지 1년 동안을 그냥 아기자기하게 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 성인이 된 다음에 작품도 사실 있는데,
네.
오늘 이 작품이 이제 고 1년간의 그 작품인 것
같은 작가분이 쓰신 건가요?
같아요.
성인이 됐을 때도. 그거 읽어보고 싶네요. 자, 마치가 네 명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원래는 풍족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시죠.
형편이 딱한 친구를 도우려다 재산을 잃으면서 어려워집니다. 이게 약간 우리 현대로 치면은 뭐 보증을 잘못 썼어요, 아빠가. 이거랑 비슷해요, 그죠? 특히 연년생인 맥이나 조 같은 경우에는 좀잘 살았던 그런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더 힘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기자기하게 자매들이 예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예쁜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1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랑을 쭉 받고 있네요. 1868년에 네, 루이자 메이 올콧이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자, 그럼 작은 아씨들 읽으면서 마치 부인과 네 자매 만나볼게요. 송희경 의원과 김보민 성우가 함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 귀여운 딸들. 자리에 앉기 전에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단다.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갓난아이를 둔 불쌍한 여자가 한명 살고 있는데, 글쎄 집에 난로가 없어서 아이들 여섯이 추위를 이겨보려고 한 침대에서 몸을 꼭 붙이고들 지낸다는구나. 가장 큰 아이 말로는 먹을 것도 없어서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래. 얘들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아침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 어떨까? 다들 한 시간 가까이 엄마를 기다린 탓에 배가 엄청나게 고팠다. 잠시 아무도 말이 없자 조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오셔서 정말 잘 됐어요. 난 크림이랑 머핀을 들고 갈래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며 에이미가 말했다. 매그는 벌써 밀가루를 포장하고 큰 접시에 빵을 올리고 있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얘들아. 너희들 모두 가서 도와주렴. 그리고 들어와서 아침은 빵과 우유로 대충 먹고 저녁은 제대로 잘 챙겨 먹자구나. 방은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한 모습 그대로였다. 자매들이 방으로 들어서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고 파리한 입술엔 미소가 번졌다.
세상에,
세상에 착한 천사들이 오셨나 봐.
모자와 장갑을 낀 우스꽝스러운 천사들이죠.
조의 말에 모두들 와르르 웃음보가 터졌다.
우와, 정말 맛있다. 천사처럼 친절해.
가여운 아이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한마디씩 했고 따뜻한 봄 기울에 보랏빛으로 언 손을 녹였다. 한 번도 천사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자매들은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지금까지 산초 취급을 받던 조는 특히 더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더없이 행복한 아침 식사였다.
루크 맥마스터의 굿모닝 뷰티풀 듣고 왔습니다. EBS FM 북카페 6월 10일 토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오늘은요. 세계 명작 청소년들의 필독 도서 중에 하나죠.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과 함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작 문고로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성인을 대상으로 번역한 인디고 출판사의 번역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막내인 에이미에 굉장히 많이 감정이입을 하고 네. 이 책을 봤다라고 하셨어요.
네.
의원님도 딸 넷의 막내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실제로는 어떤 성격에 가장 가까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이미가 조금 뭐랄까 좀 사고뭉치잖아요. 엉뚱하고
철없고
이기적이고 고집쟁이고.
네.
그런데 외모는 이제 굉장히 귀엽고 뭐 동그랗다고 나와요. 그래서 외모는 저도 좀 동그랗잖아요. 외모는 그런데 사실은 성격은 조하고 많이 닮았어요.
둘째 조.
네.
조가 좀 보면은 약간 쎄 보이긴 하지만 그 사리 분별 이런 거 확실하고.
감성도 있어요. 굉장히.
맞아요. 네. 글을 잘 쓰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인 조와 막내인 에이미가 굉장히 자주 티격태격하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요.
네. 저도 진짜 비슷했어요.
둘째 언니랑?
네, 둘째 언니가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해서
네.
음악을 했거든요.
감성적이죠.
네, 감성적이고 또 우리 네 명의 자매 중에 제일 활달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이제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거죠. 언니의 성역을. 그리고 이제 재능도 언니만큼 네. 있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언니랑 굉장히 많이 싸웠던 거 기억나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언니랑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고 언니는 또 카나다에 살고 있어요.
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항상 그리워해요, 지금은.
그렇군요.
네.
진짜 보면은 그 자매들은요, 막 싸우면서 크지만 나중에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때 뭐 옷 갖고 싸웠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심하게. 그러니까 저는 저희 둘째 언니랑 저도 많이 싸웠는데 그렇게 몰래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동생들이 그러잖아요. 동생들이 뭐 언니 몰래 입고 나갔다 혼나고 그러는데 저는 되게 좀 개인주의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건 내 건 네 건 네 거. 내가 빌려주면 너도 빌려. 서로 그게 맞교환.
네.
저희 언니는 새로 산 옷은 그리고 약간 암묵적인 룰로 내가 좀 입어본 다음에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새 옷을 걸어놨는데 막 없어져요. 김치국물 막 묻혀서 오고.
그걸 제가 했거든요. 제가 언니 옷을 그렇게 했거든요.
아, 왜 저는.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그때는 둘째 언니랑 나랑 차이도 많이 나고 얼마나 어렸을 때 그 언니 옷이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렇죠.
그걸 뭐 어른 흉내내고 싶은 거죠. 어쨌든.
하,
그
그렇습니다.
기억이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진짜 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작품 여러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진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하게 감정이입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북카페 두 번째 퀴즈 얼른 드리고 다음 낭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작은 아씨들 중에서 늘 부딪히고 티격태격하는 둘째 조, 그리고 막내 에이미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소년 로리와 함께 이 둘이 타고 있었던 건 뭘까요? 1번 스키, 2번 스케이트, 3번 킥보드. 네, 뭘까요?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힌트, 결정적인 힌트 드리겠습니다. 김연아 선수? 이 정도면은 뭔지 아시겠죠? 1번 스키, 2번 스케이트, 3번 킥보드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딸 부잣집에서 아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둘째 딸입니다. 조와 엄마의 대화를 한번 만나보실 거예요. 송희경 의원과 김보민 성우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만약 에이미가 죽는다면 그건 다 제 탓이에요.
조가 후회의 눈물을 왈칵 쏟으며 침대 옆에 주저앉아서는 자초지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내 못된 성질 때문이에요. 고치려고 노력은 해요. 하지만 이제 괜찮구나 싶으면 영락없이 더 심해져 있어요. 엄마, 난 어쩌면 좋죠? 어쩌면 좋아요?
엄마가 도와줄게. 도와줄 테니까 울음을 거치렴. 하지만 오늘을 잊지 말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거라. 조, 넌 내 성격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도 예전엔 그랬단다.
엄마가요? 왜? 엄만 절대로 화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조는 순간 자책감도 잊은 채 놀라서 외쳤다. 난 40년 동안이나 내 성격을 고치려 노력해왔다. 그것도 겨우 조절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성공했지. 엄만 거의 매일 화를 내며 살아. 조, 다만 그걸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란다. 엄만 아예 화 자체를 느끼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단다. 다시 40년이 걸린다 해도 말이야.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에 나타난 인내와 겸손은 조에게 그 어떤 연설이나 심한 꾸지람보다도 훌륭한 가르침이 되었다. 엄마가 보여준 따뜻한 연민과 신뢰에 조는 곧 커다란 위안을 얻었다. 엄마도 자신과 같은 결점이 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자신도 고치고 말겠다는 조의 결심을 굳건하게 했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에이미는 자면서도 몸을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결점을 고치고 싶어 죽겠다는 듯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난 해가 지고 나서도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 에이미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야. 오늘 로리가 아니었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지도 몰라. 어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조가 목소리를 높이며 베개 위에 흩어져 있는 에이미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위해 몸을 굽혔다. 마치 그 말을 듣기라도 한 듯 에이미가 눈을 뜨고는 팔을 내밀었고 미소 짓는 에이미를 바라보는 조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아무런 말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고 진실한 마음이 담긴 입맞춤 속에서 모든 것은 그렇게 용서되고 잊혀져 갔다.
네, 자신의 원고를 태워버린 동생 에이미에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조. 이 진짜 너무 화가 날 거, 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몇 년 깜이에요. 몇 년 말 안 할 깜인데 이때 화가 나 있는 조에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와닿는 게 엄만 거의 매일 화를 내며 살아. 하지만 네. 그걸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지.
엄마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제가 그 엄마가 이렇게 조와 에이미한테 충분히 화해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했지만 이 엄마의 훌륭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이렇게 막 스케이트 따다가 빠 빠지고 막 남자들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남북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자들은 투표권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 기억나는 게 조가 뉴욕에 가가지고 자기 투표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막 그 토론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옆에 그 옆마을에 로이가 와가지고 그 자기 그 엄마한테 이래요. 그 내 자매가 막 활발하게 노니까 여잔데 굉장히 활발하네요. 이런 얘기를
여잔데
여잔데 굉장히 활발하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치 가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운동할수록 건강이 좋아지죠. 그러니 여성들은 그 답답한 콜셋에서 갇혀 있을 게 아니라 나가 뛰어놀아야 해요. 이렇게 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콜셋을 늘 해야 됐던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이고 뭐라 그럴까 굉장히 깨어있는
약간 페미니스트
네, 그런 훈육을 네. 할 정도의 훌륭한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이 작품을 쓴 그 루이자 메이 올콧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그 글귀를 쓴 것 네. 자체가 그러니까 조하고 에이미한테도 그렇게 알아서 해결하도록 화해하도록 굉장히 엄마가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도 딸 넷으로 이제 크셨는데 의원님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옷도 문제지만
네.
우리는 첫째 딸, 둘째 딸이 옷을 같이 입고요. 그걸 셋째 딸, 넷째 딸한테 이렇게 물려줬어요.
물려입지.
그리고 그래서 근본적인 싸움을 차단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먹을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으면 분배를 다 해줬어요.
정말 공평하게.
네, 공평하게 딱 분배를 해줬고 그래도 막내라 제가 많이 받았던 건 기억나요.
네 등분으로 분배를 하셨어요?
항상 네 등분으로. 아주 정확하게.
대단합니다.
예, 그래도 항상 없어져요. 말썽은 항상 제가 저질러요.
진짜 제 막내 진짜 쟤만 없으면 언니들 네. 그죠? 그런 이야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새우 과자 있잖아요. 맛있는 거.
네.
그거 세 등분으로 나눠놓고 외출하셨던 거 기억나네요. 아 정말.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제가 매그 언니랑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언닌 우리 가족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조이 엉뚱한 상상에 빙그레 미소를 짓던 마치 부인이 자못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조, 엄만 널 믿는다. 매그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존이 돌아와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매그의 속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
매그 언니는 언니가 늘 말하는 그 잘생긴 눈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언니는 끝장이에요. 언니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누가 촉촉한 눈길로 쳐다보기만 해도 태양 아래 내놓은 버터처럼 녹아버릴 거라고요. 엄마가 보낸 편지보다 그 사람이 보낸 짧은 글을 더 많이 읽었는걸요? 그걸 두고 내가 뭐라 그랬더니 꼬집기나 하고 갈색 눈이 좋다느니 그런 촌스런 존이라는 이름도 괜찮다고 하는 걸 보면 사랑에 빠질 게 분명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들도 끝이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뻔해요. 사랑에 푹 절은 두 사람이 집안을 휘젓고 다니면 우린 자리를 피해주겠죠? 매구 언니는 사랑에 눈이 멀어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을 테고 언니가 가면 우리 가족에겐 구멍이 생기고 말 거예요. 제 마음은 찢어지고 세상엔 아무런 낙이 없을 거라고요. 아, 맙소사. 왜 우리는 남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건가요?
절망에 빠진 존은 턱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괘씸하기 짝이 없는 존을 향해 주먹을 흔들어댔다. 조, 너희들이 때가 됐을 때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럽고 옳은 일이야. 그래도 엄만 되도록 너희들과 오래 살고 싶었는데 아, 그때가 이렇게 빨리 찾아오다니 아쉬운 마음이구나. 매그는 겨우 17살이고 존도 가정을 꾸리려면 몇 년 걸릴 거야. 너희 아버지와 난 언니가 20살이 되기 전에는 어떤 약속이나 결혼도 반대다. 매그와 존이 서로 사랑한다면 기다리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언니는 신중한 성격이니까 그에게 함부로 대하진 않을 거야. 우리 착하고 예쁜 딸 부디 행복해야 할 텐데.
자, 루이자 메이 올콧의 소설 작은 아씨들 낭독하고 있습니다. 엄마인 마치 부인과 네 조의 대화였는데요. 해설의 송희경 의원 그리고 김보미 성우였습니다. 조 역할이요. 지금 마치 부인이랑 조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매그 있죠? 큰언니 네. 드디어 이제 썸남
결혼을 해야 돼요.
네, 썸을 네. 타는 남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조가 너무 귀여워요. 언니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나? 내가 언니랑 뭐 결혼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가. 근데 존이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같은 이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이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치 가족의 이제 이웃인 로렌스 씨의 손자가 이제 등장을 해요.
네.
이제 마치 부인이 정쟁터에 나간 남편 그 전보를 가지고 이제 간호를 하는 길에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제 그 존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존은 이 소설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첫째 매그나 둘째 조 또 막내 그 말썽쟁이 에이미하고 같이 썸을 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남자를 두고 같이 썸을 타는 거죠.
아, 참.
네, 근데
취향이 비슷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매그를 좋아하니까 아마 나중에 후속편인 그 성인 이후에는 그 조에게 청혼을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거절 당한대요.
오.
그래서 결국은 누구랑 결혼한지 아세요?
누구?
에이미야.
저 에이미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아, 정말요?
웬일이에요. 아, 진짜. 근데 사실 뭐 언니의 결혼, 뭐 언니의 남자친구 요 부분을 읽긴 했지만 저도 요 부분이 조금 감정이입이 되는 게 형부들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죠. 저도 그래요.
언니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예. 네, 큰언니가 결혼할 때 저는 약간 울었던 것 같아요. 약간. 분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조가 기억나죠. 조가 너무 귀엽잖아요. 네. 감정이입이 되고. 그 형부, 저는 사실 조금 다른데요. 우리 큰언니가 결혼을 너무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결혼하기를 바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큰언니가 결혼하게 되는 그분을 둘이 만난다는 날 저녁을 네. 먹겠다는 날 우리가 다 뒤쫓아가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와우.
나요.
소개팅
그때는 소개팅이 아니고 이제 선을 보는 거잖아요.
네.
선 보고 이제 몇 번 만났던 건데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간다는 정보를
네.
이제 첩보를 입수를 한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동생 셋이 다 따라 나가서
헐.
그 형부 될 사람을 완전히 우리가 그냥 베껴먹는다 네. 그러잖아요.
베껴드셨어요?
아 그러니까 언니를 데려가니까 우리한테 네. 이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또 빨리 저는. 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형부들이랑 사이가 어떠세요?
지금 근데 이제 그때 그 형부 조금 슬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형부가 돌아가셨어요. 제 큰 형부가.
네.
근데 그 형부한테 대한 기억이 정말 많이 나는데 이제 그 제가 이제 대학을 왔을 때 그 겨울이잖아 입학할 때가
네.
형부가 남들은 다 부츠 그러면 까만색이나 갈색을 신잖아요.
네.
형부가 흰색 부츠를 사줬어요.
되게 패션.
네, 진짜 미술 전공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 아무도 안 신는 흰색 앵글 부츠를 사줘갖고
네.
그거 신고 다녔고 또 형부가 이제 그때 담배를 폈었는데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서 매달 저한테 용돈을 보내줬던 기억도 나요.
너무 다정한 분이네요.
네, 그래서 조금 슬픈 형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아, 진짜 갑자기 좀 이렇게 찡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요. 추억은.
네.
시중에 작은 아씨들이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내 자매들의 성인이 됐을 때까지 담아낸 책이 있고요. 1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만 그려낸 책, 오늘 읽어드리는
그렇죠.
책이죠.
네.
인디고 출판사의 작은 아씨들인데요.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이듬해 크리스마스까지 내 자매에게 일어난 일들,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오늘 낭독한 거 외에도.
네. 날마다 사건이에요, 이 집이.
네.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아빠 병간호를 위해서 엄마가 떠날 때 그 조가, 그러니까 조가 굉장히
네.
뭐랄까 이렇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죠.
속 깊어요. 속
네, 깊은. 속도 깊고 자기 머리를 자르잖아요.
네.
그 장면이 생각나고 또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보살펴 줬죠. 그 베스가 제일 큰
네.
언니가 그러더면서 이제 성홍열에 걸렸던 일, 자기도 같이 아파 버렸던 네. 일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낭독을 했지만, 그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음식 다 주고서 네. 같이 뭐 작은 천사지요,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이제 특히 아까 이제 기억에 남았다고 얘기 드렸던 게, 조가 이제 뉴욕에 가서 친교 모임에서 네. 여성들이 투표권을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이 이 소설의 정말로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그래서 내자매라는 내용을 통해서 결코 여성이 여성성으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더 깨어있는 정신, 그 다음에 여성이 아니라 앞서가는 그 시대적인 정신, 그리고 엄마가 아니라 리드 페어런트, 네. 엄마 아빠가 아니라 리드 페어런트로서 그 여성이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정이입을 해가면서 따뜻하게 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네.
자, 그래요. 갑자기 우리 자매들 자랄 때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오늘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 송희경 의원과 함께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오늘은 네,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 읽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크랜베리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Ode to my family.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새 책을 마중 나갑니다. 북카페 책마중. 자, 오늘 첫 번째로 맞이할 새 책은요, 열림원에서 출간한 자크 프레베르의 시집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들의 노래입니다. 샹송 고엽의 작사가로도 유명한 자크 프레베르는요, 파리의 시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문인이죠. 불문학자 오생근 서울대 명예교수의 섬세한 번역과 풍부한 해설, 또 여기에 가브리엘 르페브르의 그림까지 감상할 수 있는 이 시집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들의 노래에서는요,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그의 시와 샹송 가사 60편을 포함해서 모두 82편의 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북카페 책마중 두 번째 책은요,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감독 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다노크가 들려주는 기사의 편지입니다. 1483년 겨울 영국 코널 지방의 기사 토머스 레뮤얼 호크경은요, 험난한 전투를 앞두고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교훈을 담은 편지를 쓰죠. 겸손, 협력, 사랑, 믿음, 우정, 용기, 자신이 외할아버지에게서 배운 20가지의 기사의 규칙을 아메리카 원주민 우화, 중국 고사, 불교 설화 등을 통해서 아주 가슴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책 중간중간에 에단 호크의 아내 라이언 호크의 일러스트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기사의 편지, 또 자크 프레베르의 시집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들의 노래, 요 책들과 함께 이번 주도 책 읽는 주말 어떠세요? 자, 이제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슬슬 북카페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셔터를 내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 세라였고요. 네, 소공녀 세라. 두 번째 퀴즈 정답은 스케이트였죠.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게시판 확인하시고 성함, 연락처, 주소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한은미 씨가 오랜만에 여유 갖고 북카페랑 함께하는 중이에요. 서점 가면 책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못 고르는데 북카페는 매시간 책 하나에 푹 빠질 수 있는 곳이네요 하셨네요.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쭉 저와 함께하는 겁니다. EBS 북카페 오늘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현진이었고요. 여러분, 월요일 밤 9시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